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다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오늘 몇 시에 일어나라, 어디로 가라, 어디서 점심을 먹어라, 누구하고 점심을 먹어라, 이런 선물을 사되 얼마짜리를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전반에 대해서 매사에 다 규정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그곳은 성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엎드리는 지도자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민족 전체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진영 밖으로, 진영 밖으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골고다로 이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그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들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도 죄를 지은 것이지만 모독하는 말을 들은 것도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 죄를 죄인에게 다 넘겨라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삐뚤어진 것이지만 거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일면의 진리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 가면서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갑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귀를 막으면서 스데반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나쁜 말을 듣는 것도 또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런 다음에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죄가 죄를 담당할 것인데 그를 반드시 돌로 치라 말씀합니다. 본토인이든지 그류민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독한 모든 사람은 진영 밖에 데리고 나와서 돌로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반평생을 욥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나 바알 신상에서 바알을 섬기다가 시집온 이 이세벨,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모를지라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면 똑같이 진영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셨다면 사형에 걸맞는, 지금 오늘 그 이 말씀 이후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은 범죄에 걸맞게 형벌의 양을 규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처럼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의 그에 걸맞는 죄목이 뭐냐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목을, 예수님 재판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렴풋이 보여주셨는데, 신성모독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철저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런 정말 위대하신 성자 아드님이셨습니다. 신성모독 근처에도 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가 신성모독죄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은 죄인들이 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아온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신성모독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하셨지만 주님께서 신성 모독의 죄조차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믿는 자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면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인생의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